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끝부분인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저술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표적들을 이 책에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을 가리킬 때 요한복음에서 애용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여러 나와 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낫게 하신 일,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표지판과 같은 뜻이지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에 머물지 않고 더 중요한 메시지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20장 31절에서 말하고 있듯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적 이야기를 따라가며 우리가 믿는 예수란 어떤 분인가에 대해 오늘 본문이 특별히 더 가르쳐주고 있는 바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44절까지 이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이렇게 길게 말했던 유례가 많지 않죠. 이것은 이분의 움직임을 눈여겨보라는 뜻이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44절까지의 본문을 우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 있고 17절에서 28절까지는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마르다를 만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이하에는 또 다른 동생인 마리아를 만나신 만남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 첫째 부분에 보면 1절에 어떤 병자 하나가 있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베단이라는 곳에 살던 나사로라는 사람인데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오라버니였다고 소개되고 있죠. 자, 베단이는 18절에서도 언급하듯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우리 단위로는 3킬로 정도니까 교회에서 잠실역 좀 넘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가족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또 하나 소개하고 있는 것은 5절인데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은 예수님과는 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삼남매 가운데 한 명인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이같이 전갈이 간단한 것을 보면 연락하시면 곧 오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정도는 확신할 수 있는 관계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전갈은 간단히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였냐 하면 10장 40절에 보시면 요단강 저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와 39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위협을 피해 거기까지 도피해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최근 몇 달 동안 예루살렘을 몇 번 방문하셨는데 방문할 때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위협의 강도는 더해갔죠. 그러니까 하필 이럴 때에 예수님과 가까웠던 나사로 가족으로부터 나사로가 아프니 꼭 와주십시오라는 전갈이 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정을 잘 알았을 가족들일 텐데 예수님께 이렇게 전갈까지 보낸 것에 보면 나사로가 몹시 아팠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 아니면 다른 방도가 없다고 느끼는 그런 아주 위급한 지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받으신 예수님의 움직임이 좀 이상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간 예수님은 누구 아픈 사람을 보시면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자, 환자들이 밀어닥쳐서 몹시 피곤하실 때에도 그들을 고치느라 하루를 다 보내셨다라고 복음서에는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로부터 전갈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반응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는 말씀뿐이었고, 그리고 이틀 동안 그곳에 그냥 그대로 머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안도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근처는 아주 위험한데 베다니에서 이런 전갈이 온 것을 듣고 제자들은 아니 선생님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이럴 때 거기로 다시 불러들이다니 하고 언짢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별일 아니다 그러고 머무시니 다행이다 싶었겠죠. 그런데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베다니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리죠.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듣기에는 이상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아파서 끙끙 앓다가 잠이 들었으면 이제 회복이 된다는 조짐으로 읽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위험한 곳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인가 싶었겠죠. 그게 12절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는 제자들의 답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상을 밝혀주시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큰 병에 걸린 나사로를 앞에 두고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입장이 여기 펼쳐져 있습니다. 어서 빨리 와서 고쳐주시라는 나사로 가족들의 간곡한 요청이 한쪽에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다시 그 지역에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라는 제자들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 나사로 가족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틀이나 움직이시지 않죠. 자, 전갈을 받고 그대로 계셨던 이틀은 아마도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살면서 이보다 더 위급한 상황은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의 바람대로 움직이시지도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나사로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하려던 제자들 그들을 두고도 그들 누구의 바람대로도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박자대로 행동하고 계시죠. 자, 왜 그러셨던 것일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말씀은 앞에 9장 3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바람대로 움직이지도 않으시면서 그들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들을 몹시 아끼고 위하시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사람들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멈추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제자 도마가 깨달았는지 동료들에게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사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 일을 어떻게 여겼는지 우리는 더 깊이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지금 이 일을 판단하는 몫은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지금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은 우리를 두 번째 부분으로 인도하죠. 자, 전가를 받은 지 이틀이나 지난 후에 출발하십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도착해 보니 나사로는 더 이상 아픈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벌써 시신이 되어 무덤으로 옮겨진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더운 기후 때문인지 거기서는 사망하면 바로 그날로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은 이미 환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상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일주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모여있죠. 자, 예루살렘에서까지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들 가족은 꽤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이 북적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당도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20절에 보시면 문상원 손님들을 맡고 있던 마르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진 마르다와 예수님의 만남이 28절까지 본문의 가운데 부분을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와서 무슨 고비가 새삼스럽게 있는 것도 아니고 급한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마르다는 왜 예수님을 맞으러 기다리지 못하고 나간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북적대는 집안에서는 나눌 수 없는 무슨 기난 용건이라도 있었나 싶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달리 말하면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아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급히 사람을 보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던 예수님을 만나니 만감이 교차했겠죠. 우리라면 많이 야속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지금 그런 섭섭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고 이어지는 2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르다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 이제 와서라도 예수님이 오셨으니 나사로에게 뭔가 하실 수 있다고 지금 말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39절을 보면 마르다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죠. 자,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다가서시는데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이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22절에서의 이 말, 마르다의 말은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21절 같이 말한 후에 22절 같은 말을 덧붙이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고비는 다 지나가 버린 것 같고 이제 오빠도 잃어버렸는데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때여도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께서 행하시는 일은 여전히 저에게 소망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마 마르다는 오빠를 잃고서 여러 날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소망은 사라지고 오빠의 죽음은 결국 밀어닥쳤는데 그래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전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믿음에 큰 감화를 받게 됩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답은 마르다의 이런 멋진 신앙 고백에 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마르다가 그 말씀을 듣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가에 가면 나누는 대화처럼 보입니다. 자, 문상훈이가 위로하죠. 어려운 일을 당하셨으나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사십시다. 자, 이렇게 위로하니 유족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슬프지만 장차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대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 장차 부활할 날에 대한 소망 같은 것을 말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죠. 25절과 26절에 마르다에게 부활의 소망까지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앞서 마르다의 고백을 다 들으셔놓고 뭘 또 물으시는 건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지금은 죽었지만 결국은 부활할 거니까 죽어도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뜻이라면 마르다가 이미 고백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았듯 출발 여부를, 출발 시기를 스스로 정하셨던 것처럼 죽음의 문제 역시 마르다의 생각과는 다르게 처리하실 것이라고 말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마르다를 그 고백 너머로 끌어당기고 계신 것이죠. 너는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아느냐? 그렇다면 이 죽음 앞에서도 너는 생명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이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아직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지는 못했으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죽음이라는 뚫리지 않는 벽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고백에서 세상에 오시는 분이라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분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이 땅에 오시고 있는 분이라고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 우리에게 신앙은 많은 부분 소망으로 채워집니다. 우리는 속절없이 당하는 일이 많이 있죠. 우리는 낫지 못하는 병을 만납니다. 그리고 몹시 아끼며 키워왔던 자식이 부모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넘어가 있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기도 하죠. 자, 우리의 부서진 인생은 회복 같은 것을 말하기에는 너무 지나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삶을 보며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며 살려고 하죠. 이렇게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른 모습일 것입니다. 마르다가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는 지금 하나님 자신이라고 불리는 분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이 아니시라 소망의 실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묻고 계신 것은 이런 것이죠. 내가 바로 내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소망의 실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마르다가 아멘이라고 응답했던 것입니다. 자, 신앙은 소망을, 소망만에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만 붙들고 있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땅에 오시고 있는 분이니 소망은 소망으로 그치지 않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 소망이 실현되는 것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소망 넘어, 아니 소망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주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멘으로 고백한 마르다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자, 본문은 마르다의 대화를 여기까지 알려준 후에 무언가 중간을 좀 건너뛴 것처럼 보이면서 다음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 마르다는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르다만 집에 돌아가고 예수님은 마르다를 만났던 곳에 그냥 머물러 계시죠. 집으로 돌아온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를 가만히 불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생님이 오셨다. 너를 부르신다. 지금 집은 문상객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집 바깥으로 마리아를 불러내신 것은 조용히 그와 만나 나누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죠.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만 조용히 불러내서 만나려고 하셨는데 마리아가 전혀 조용히 빠져나가지 못했던 것이죠. 31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급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문상객들이 따라 움직입니다. 자, 그렇게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니 슬픔에 겨워 무덤에 가 애곡하려고 하는 모양이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와 슬픔을 함께 나누려고 우르르 따라 나섰던 것이죠.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마치 기관차라도 된 것처럼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지 생각할 틈이 없어 보이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몸을 던지고 겨우 한마디 토해내 놓는 말이 있습니다.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했던 바로 그 말이죠. 아마 이 자매는 예수님을 찾았으나 결국 오라버니를 잃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들어오지 않는 그 나날 동안 내내 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계셨으면 하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둘 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얘기를 꺼내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던 상황이 그렇게 원통했던 것일까? 마리아는 이 말 한마디를 하고 엉엉 우느라 다른 말을 전혀 못하고 있죠. 조용히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누시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도 나사로의 집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엎어져 울고 있고 그를 따라온 무리들도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죠. 장소까지 옮겼는데 여기도 지금 초상집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주여 와서 보옵소서라는 마리아의 답은 이와 같은 울음 도가니 가운데 가까스로 빠져나온 목소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광경을 보며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라,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눈물은 마리아 불쌍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잃고 그도 몹시 슬프셨다고 사람들이 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37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왜 때마쳐 도착하지 못했던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기만 전에 왔었어도 그런데 타이밍을 못 맞춰서 이제 물이 다 쏟아져 버린 다음에 도착했으니 이제 도무지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 앞에 이들은 절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는 소망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소망으로 가득한 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셨다고 33절과 38절에서 반복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은 분노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에 화가 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슬픔과 울음으로 압도된,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이 무력감으로 가득한 이 상황 자체에 분노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39절에 예수님은 무덤에 도착하여 굴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하시죠. 마르다가 만류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입니다. 냄새가 나니 열지 맙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오빠를 몹시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돌 너머에 있는 그 몸은 더 이상 그가 사랑하는 오빠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기는 내 사랑하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고 마는 인간,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은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그런 인간의 운명을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앞에서 마르다와 나누신 대화에는 소개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죠.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이미 썩어가고 있는 그 몸을 향해 그가 살아있을 때 가졌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정말 그 말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죽은 자가 수족이 배로 동여 있는데 얼굴도 수건에 덮여 있는데 주의 말씀에 무덤 밖으로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훗날에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겼던 그 소망이 지금 여기 약속의 실현이신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약속하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여기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천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과 소망을 우리에게 명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신랑이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슬퍼할 것이 아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품었던 모든 소망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참아라, 인내하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왔으니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꺼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셔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 하는 그런 질문이죠. 지금 상황이 예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 만남이 진전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뜻하신 바가 있으셨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싶죠. 자, 그런데 그 실마리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그 실마리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나사로를 소개할 때 마리아의 오라비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리아를 설명합니다. 나사로는 몰라도 마리아는 다 알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바로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는 자였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주께 향유를 부은 이 일을 12장 다음 장에 가서야 새롭게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다시 꺼내놓고 있는 것이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베다니에 가셔서 잔치에 참여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곳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었다고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 잔치 가운데 있었던 일 하나가 특별히 소개되고 있죠. 자, 잔치 가운데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식사를 나눌 때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려면 상체는 앞으로 나와 사람들과 원을 그리게 되고 하체는 그 원 바깥쪽에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와서 식사 중에 있으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향유 나드를 붓고 있죠. 자, 순전한 나드 한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희석을 안 한 원액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드 한 근은 350ml 정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향수는 50ml나 100ml 정도 담아서 파는데 그보다 훨씬 큰 것이죠. 자, 향수는 몇 방울만 뿌려도 주위가 향기로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향수를, 원액 향수를 병째 붓고 있습니다. 자, 잔치가 벌어진 집 전체에, 아니 그 바깥에까지 향기로 진동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르다가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보면 여기는 나사로의 집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얼마 전에 울음소리로 가득했던 그곳에 지금 향기가 진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죠. 7절에 보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부패하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거기 향료를 뿌려두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리아의 행동은 죽음과 관련된 어떤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자, 늘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실 일을 이야기하기만 하면 그 일을 외면했다고, 계속 외면했다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빠가 죽어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집에 우리라면 아마 금기 사항일 수도 있을 텐데 왜 다시 죽음을 떠올리는 이러한 행동을 이 동생은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리아의 이 행동은 요한복음 11장의 예수님의 역사가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었을까?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전능하셔서 그런 일쯤이라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본문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이미 암시하셨지요. 25절에 보면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왜 그냥 생명이 아니고 부활일까요? 자, 부활은 죽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을 지나겠다고, 죽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1장의 이 세 번째 부분에서 사람을 죽음에서 끌어내 살리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그 깊은 사연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간간이 등장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이야기는 명시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슬퍼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내가 지금 그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 마르다에게 슬픔에 겨워 다른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도무지 그런 일을 들을 준비가 안 된 마르다에게 소상히 설명해 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오빠는 내가 살릴 것이다. 그는 살아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가 있는 자리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말 한마디, 손가락 한번 튕기는 것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으로 직접 뛰어드실 때에만 실현될 수 있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결국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옆에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한다처럼 그렇게 삼자가 되어 훈수를 두듯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신과 바꾸실 것이었죠. 그를 무덤에서 끌어내고 대신 그분 자신이 그리로 들어가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들이 사랑하는 자를 되찾아 주시려고 자신을 지금 시신으로 내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몹시 사랑하여 우리 대신 그 죽음의 자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가 죽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우리 멀리 떠나보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울음소리 가득한 이별의 자리에서 그 홀로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머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자주 그분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웅성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소망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런 상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이 늦춰져 우리도 결국 피할 수 없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면 인간의 아름다움도 존엄함도 모두 사라진 그저 재와 먼지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커다란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리 나오너라. 나는 너를 살릴 것이다. 재와 먼지와 시신은 내가 될 것이니 너는 살아라 라고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인 우리에게 열린 현실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음속 깊이 되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죽으면 잊혀질 것만 같은 존재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 대신하여 주님 홀로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저희는 다 알지 못하나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걷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